지난달 6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일 전의 일인데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를 이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내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것이 핫 이슈였습니다. 모든 그 신문 지면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고요. 또한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반면에 달라진 것은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군대의 역사와 함께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이슈입니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병역 거부자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로마 군인인 막시밀리아누스라고 합니다. 주 296년에 21세에 증직된 그는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다가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총을 들지 않는다라는, 칼을 들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참수형에 처해서 죽었던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 전통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종교적인 병력 거부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이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특정 종파 신도들에게 세금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은 퀘이커 교도들, 이게 재세례파인데요. 이 입장에 있는 그 교도들에게 군 복무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 안식교 신자들에게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를 하도록 허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로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조사를 보니까요.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6,164명이 병역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6,118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99.2%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거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내가 죽어가는데요. 수혈을 거부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를 이 피를 멀리하라는 이 구절 때문에 수혈을 거부합니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병력을 거부합니다. 집총을 거부해요.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병력과 집총을 거부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양심적 병력 거부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이단으로 불리는 여호와 증인의 그 신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통 교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용기 있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일요일 시험을 거부한다든지, 성경적 결혼관을 고수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축하 케이크 판매를 금지했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월요일날 시험 친다고 주일 예배를 안 나옵니다. 주일날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날 시험 친다고, 월요일 시험 준비한다고 주일 예배를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심적 병력 교부에서 사용된 양심이란 단어입니다. 이 양심이란 단어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윤리적 용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양심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력 거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양심적 병력 이행자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총을 들 수도 있고 총을 안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주류 정통 기독교는 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론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어거스틴인데요. 우리는 이제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 신학적인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평화가 전쟁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총을 들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양심에 근거해서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군복무를 한 것이에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처럼 각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념, 성경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념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 함께 묵상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큰지, 누가 위대한지에 대한 11명 사이에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있는데요.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이 25절, 26절, 27절입니다. 먼저 제가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세상의 임금들은 그들을, 백성들을 주관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죠.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을 은인으로 우리는 칭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예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요. 힘 있는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큰 자입니다. 파워맨들이 큰 자들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들을 은인으로 불러요. 우리를 다스린 임금과 대통령을 은인으로 불러서 동상까지 만들어주죠. 우리를 다스려줬다고 우리는 그들을 고마워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너희들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젊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은 자들은 말석에 앉거나 자리가 없으면 서 있습니다. 그게 젊은 자들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자는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요. 일어설 줄 아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성경에서는 큰 자입니다.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젊은 사람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26절 중반부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큰 자죠?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그래서 27절 중반부에 나와있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식당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들이 갑이죠. 돈을 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빙하며 섬기는 자는 어립니다. 큰 자가 아니죠. 섬기는 낮은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빙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빙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첫 번째 단락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자의 개념이 다름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그래서 앉아서 받아 먹는 자가 큰 자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단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서서 찬양으로 섬기는 마나임이 더 큰 자들입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보다 음향과 조명과 예배 안내로 섬기는 분들이 더 큰 자들입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9시 반 교사 예배를 일찍 와서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아래층에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훨씬 더 큰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은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자가 큰 자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자는 크다고 우기면서 다투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의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의 모든 시련 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ial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그런 시련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나와 함께 고통을 겪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 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또 다른 직분을 줄 것을 말씀해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자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적은 일에 애를 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달란트 맡았던 종이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비록 적은 일이지만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자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해서 어떤 지위에 오르면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교수가 되면, 앞으로 내가 안정적인 잡을 잡으면, 바쁜 건 마무리하고 은퇴하면, 애들 좀 다 키우면, 하지만 지금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미래에도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이 곧 내일이고요. 오늘이 곧 미래입니다. 오늘과 미래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연장선상이 미래입니다. 지금 섬기지 않으면 미래에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도 가끔씩 이렇게 비즈니스 스칼라들이 오시는데요. 교수가 된 다음에 더 바쁘대요. 유학생 때 열심히 섬겼는데 교수가 돼서 더 못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으면 내일 성실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논리를 지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에 많은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았습니다.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큰 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자에 대한 내용이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언뜻 보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개인적인 경고와 권면이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밀 까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shift라고 되어 있어요. S-I-F-T. 그러니까 채로 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행위가 밀 까부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믿음이 참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가론유다처럼 거짓 믿음이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크다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들 모두가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부동의 어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다툴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작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시험 하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보다 크고 작고가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내 믿음 하나를 간수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남하고 비교하는 게 뭐가 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이슈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더 낫다 못하다가 그게 뭐가 중요한 이슈입니까? 이처럼 마지막 단락의 강조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보다 크냐, 남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남에게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역 자체가 아니었어요. 남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느냐, 남보다 더 적게 사역하느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선교사역을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가 자신은 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밖으로 떨어져 나갈까봐 더 두려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신 사명이 이방인 선교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신경을 썼던 것은 버림받지 않도록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믿음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느냐입니다. 남보다 낫다 덜하다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업적을 이룬 목사님들 중에 추문과 비리로 한순간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큰 업적을 이루었죠. 몇만 명 교회를 이루었죠.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장로로 집사로. 근데 신앙을 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큰 자가 되려는 다툼보다 믿음 안에 있으려는 몸부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믿음 안에 있으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모습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은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늘 보좌에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지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큰 일을 했다고 반드시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어요. 큰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멋집니까? 방언을 할 수 있고요. 천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한 것이죠.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능력과 믿음이죠. 그걸 행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과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고 더 섬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받고 손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큰 영광에 참여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묵묵히 믿음 안에 거하는데 온 힘을 쏟는 자입니다. 목표가 큰 자가 되는 자가 아니고요. 목표가 믿음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서두에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병력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총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 성경적 가르침,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 다시금 묵상하고 그렇게 신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달리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택한 자가 큰 영광에 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높아짐보다 믿음 안에 있으려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많은 사역보다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려는 자가 결국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나의 지금까지의 삶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 새롭게 성경적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달리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적은 일에 예수님과 함께 애를 쓰며 손해보는 자가 큰 자입니다. 더불어 결국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